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명필을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서예 글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명필로 꼽는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석봉 한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호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한석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의 작품은 친필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석봉의 작품은 아쉽게도 이 친필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비문으로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또 이 김정희의 글씨 추사체를 이어받은 제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한석봉의 이 사자관체를 이어받은 제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석봉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미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출신인 한석봉이 명필이 된 데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도움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석봉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떡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석봉은 종이와 먹을 구하지 못해서 항아리 조각에 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고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종이와 먹을 아들에게 구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석봉의 어머니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도 애를 썼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석봉은 절에 가서 스님에게 글을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 석봉의 생각에 이젠 글씨도 잘 쓰게 된 것 같고, 또 3년 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들을 반기니커녕 너무 일찍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글씨를 잘 쓰는지 시험을 하게 되지요. 밤중에 호롱불도 켜지 않고 컴컴한 데서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은 불을 씁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자로 잰 듯이 가지런하게 썰여져 있는데 석봉이가 쓴 글씨는 크고 작고 오락가락했습니다. 이걸 본 어머니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라고 석봉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간 석봉은 더 열심히 연마해서 결국은 경국희대의 명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한석봉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석봉을 환영하지 않고 쫓아낸 것이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의 본심일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더 반가웠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아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까? 아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쫓은 거예요. 결코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해서 쫓아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나에겐 또 하나 높은 것이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사랑,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큰 어머니의 사랑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커도 변덕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짜증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피곤하면은 그땐 자식도 귀찮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만 근거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뭘 해줘도 실제로는 그것이 자식에게 해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머니의 사랑은 무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늘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만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습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든 평화를 주시든 슬픔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권고하고 가르쳐도 이들이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부정특배를 저질러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쪽 이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마지막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이제 남쪽,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이 남유대 사람들이 그 악이 심했던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레미야 5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만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니까 큰일 났단 말씀이에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타락을 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그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슬퍼하며 노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죽어간단 말씀이에요. 죽으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나라 안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였어요. 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그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멸망시키는 분이냐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진노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사랑을 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 미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벌을 내려도 끝없이 벌만 계속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왜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바로 잡아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이잖아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해를 막기 위해서 고통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 주시는 것은 위험 경보 울려주시는 것과 같잖아요.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금방 그냥 손을 떼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뜨거운 걸 만져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것을 계속 만지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손대고 있으면 손이 다 상처를 입게 되고 몸까지 크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더 무서운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진짜로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해를 당할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고통 주시는 것은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결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내가 별 잘못이 없는데 날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뭐 이럴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이나 고통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통해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며 평강과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만일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고난만 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남자아이들을 아주 훌륭한 용사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울 때 훈련을 시킬 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가 집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아이 혼자 그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며 이 아이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 밤을 지나게 되죠. 그러나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이 아이는 그 뒤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무 뒤에서 활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훈련시키는 아버지는 결코 이 아이가 위험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지키면 그 밤을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지날 수 있고 용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면은 비겁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오직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벌은 전부 우리가 더 잘 되도록 내리시는 경고성 훈련이고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통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내리는 벌은 언제일까요? 재림 때 내리는 그 벌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시 기회할 수, 뭐 무슨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냥 파멸당하고 말 겁니다. 그 이외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리는 벌은 전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괴로워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벌 받는 고통도 괴롭지만은 그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롭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라의 그 장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나중에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내 죄는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고 혹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그것도 모르고 화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만 오직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고통이 심해도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어떻게든지 그 고통만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 악한 길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비참한 구렁텅이로 우리는 가버리고 말 겁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참지 못하고 악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약 환자가 마약을 끊으려다가 견디다가 힘이 들다고 해서 다시 마약을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약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악한 방법도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방법으로 그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그래야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대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우리 이웃이 받는 고통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걸 보고서 내가 좋아하거나 고소해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려치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고통 주신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잘 됐다 하고 고소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져서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을 이겨내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이웃의 고통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의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라게 되죠. 내 원수가 고통을 당해도 그 원수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고통 속에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원수가 고통을 당해도 그 원수가 그 고통 속에서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의 선이 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면 여러분 바라기만 하겠어요? 실제로 도와주게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결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웃에게 고통이 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억압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애가 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본심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우리 대통령 내외도 코비드-19에 걸리고 새로운 평화는커녕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오늘부터 시작은 했지만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기만 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또 이걸 믿고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시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더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슬퍼했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지금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 않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지금 파멸되는 길을 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없는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을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히 이웃의 어려움까지 도와주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만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힘차게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도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바르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속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세상에 널리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0장 우리 일어나서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